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무입니다.
네. 오늘은 남한의 13번째 사건 순서네요. 아, 남한부터 가볼게요. 네. 남한의 13번째 사건. 어떤 걸 꼽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이 4.19 혁명 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5.16 군사 쿠데타 뭐 이렇게 뽑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 쿠데타라면 반란 사건이군요.
네. 정부의 부정부패의 한거에서요.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로 일어난 4.19 혁명은 군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와 군부 수뇌부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하고 혁명의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당시 군부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박정희 육군 소장을 중심으로요. 쿠데타 정변이 일어난 겁니다. 쿠데타는 성공하게 돼서 군부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게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부가 있는데 군부가 개입해서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거네요.
네. 때문에 5.16 군사 정변은요.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한편에서는요, 이를 계기로 한국 근대화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하면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1인 독재를 시작하면서 네. 잃었던 경제 개발. 그래서 맨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제 개발이
북한 주민들은 예. 계속 해서 북한에서는 이게 정변 안 일어나나 하고선 거대하는 게 바로 정변인데 네. 안타깝네요.
네.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한국 근대화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남한의 14번째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비슷하죠? 북한하고요?
네. 뭐 북한에서는 제1차 3개년 계획했는데 여기는 5개년 계획이네요. 그나저나 62년도면은 5.16 군사정변이 61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네요.
네.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요. 민생고 해결을 약속하고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웁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요. 당초 계획은 연간 약 7% 성장률을 목표로 했지만 계획 초반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한은 그만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자금이나 자원, 기술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던 거죠. 뭔가 투자를 해야지 성장도 있는데 네. 예, 워낙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나 봅니다.
북한에는 뭐 3개년 계획 때 136%, 140%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7%도 성장 못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때 북한은 전쟁 직후였고요. 네. 그래도 이때만 해도 1962년이니까 조금은
일정한 정도로
예, 수준이 올라가기 올라섰다. 시작했다. 뭐 수준까지는 아닌데도 아주 전쟁 폐허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다 1963년부터 예상 밖으로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이때가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뭐 남한의 사건 소개가 아주 빠른 감이 있긴 한데요.
네, 소개해드릴 사건이 많거든요. 네. 네, 오늘 다룰 사건들이요. 1960년대 초반 남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때 남한에서는요. 사건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남한의 15번째 사건, 1964년 6월 3일에 있었던 6.3 사태, 이거를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에서는 6.3 봉기 또는 6.3 인민봉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뭐 64년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도 채 안 된 시기인 것 같네요.
네. 63 사태는요. 박정희 정부의 반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고 추진해 갔지만 국내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이나 자원, 기술 등 어느 하나 충분했던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부가 자구책으로 찾은 게 한일 교섭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움직임을 밀어붙였고요. 여기에 반발해서 서울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1964년 6.3 사태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 정책에 반대한 시민들의 시위를 이제 듣다 보니까 지난번 4.19 혁명이 떠오르네요.
네. 4.19 혁명으로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내려오게 했는데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긴 했지만 경제발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게 정식적인 취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 시민들의 시위 당연히 군중 시위로 변해간 거죠. 4.19 혁명 때와는 다르게 이번 6.3 사태는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1965년 6월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도 맺게 되는 거고요. 한일협정은 굴욕 외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평가와 함께 이를 계기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 나선 계기가 됐다는 또 평가도 같이 받게 되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네. 한일협정 타결과 때를 같이 해서요. 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을 최초로 해외에 파병하는데요. 바로 베트남 파병입니다. 남한의 16번째 사건이죠.
네. 북한에서는 이 베트남을 웬남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여기도 월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웬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군의 최초 해 파병이라니까 이 처음이라는 건 항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명이나 되는 국군이 웬남에 파병됐나요?
네, 1964년 9월 의무반이 처음으로 파병된 것부터 시작하면요. 1973년 철수할 때까지 약 5만 명의 전투병이 베트남에 파병됐습니다. 약 뭐 10여 년인데요. 당시 정부의 베트남 파병 결정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 내 주둔하고 있던 미국군의 일부가 철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던 게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제적 이유라면은 이 파병하는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건가요?
네.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미국이 베트남에서 시행하는 건설과 구호사업 등에 소요되는 물자와 용역을 한국에서 구매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졌던 1965년부터 1973년 이 사이에 한국이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이요. 당시 돈으로 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됐고요. 1인당 국민 총생산도 5배가 넘게 향상됐다고 하네요.
네. 1960년대 초반이면 이 남한은 당시 경제적 성장에 국가적 집중을 다 했던 그런 때인 것 같군요.
네.
네, 그럼 당시 북한으로 가볼까요? 구준 북한에서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 이란 게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1962년 12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바로 이 김일성이 발표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란 말을 제가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노선인 것 같네요.
네. 뭐 말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경제 국방. 그러니까 국방 대신에 핵이 들어간 거죠. 핵이 자꾸 네. 국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당시 회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경제 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면서요.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북한 당국은 새로운 군사정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당시 중국과 소련, 이 중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측면이 뭐 강하긴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요. 애꿎은 뭐 미제 탓을 많이 합니다.
아, 당시 중국과 소련이 세력, 당시 중국과 소련이 네. 세력 싸움을 하고 있던 때잖아요.
네. 이 바로 직전이었던 1962년 10월, 예, 까리브의 위기, 예, 북한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이제 쿠바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네. 미국과 팽팽히 맞섰던 쿠바 사태에서 결국 이제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고 했던 미사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철수하니까 결국은 뭐 소련이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게 북한으로서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야, 이거 우리가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이게 뭐 믿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이런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17번째 사건이 되나요?
네. 다음은 1967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죠. 북한의 17번째 사건이 되는 오이오 교시입니다.
오이오 교시요?
네.
이런 역시 북한의 사건이 오랫동안 1인 독재하에서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했던 거라서 그런지 남한에서도 이런 오이오 교신이 이런 말들이 낯설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이 북한에서는 오이오 교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7년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표됐거든요. 이 오이오 교시가. 근데 그때 이제 북한 이 교신은요.
네.
북한의 군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월 정파 사건 있잖아요. 56년도 있었던 그 사건으로 촉발된 김일성의 유일 체제가요.
네.
비로소 오이오 교시를 통해서 완성됐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완성이 됐죠?
네. 당시 조선노동당은요. 자본주의, 수종주의, 교조주의 뭐 이런
네.
잡단 사상이 우리 당 안에 유입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아우성 칠 때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은 철저한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해야 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오이오 교시를 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 오이오 교시는요. 김일성의 정책 반대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딱 하나가 남았어요. 연안파, 소련파 다 숙청됐잖아요. 또 네. 남로당파까지 숙청됐으니까 이제 남한 거는 국내파라고 하는 아. 박금철을 위시로 하는 갑산파도 있었거든요.
네네.
예, 이 갑산파들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이용됩니다.
네. 예,
당시 이 갑산파들은요.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정책을 반대하고 무조건 아 경공업 우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 67년도에 그 네. 당시 조선 노동당은 자본주의도 있었고 수정주의도 있었고 교조주의 등 잡단 사상이 당 안에 유입되고 있었다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자본주의라고 하게 되면 자본주의 요소가 아직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사회주의라는 거는 소련에서 처음 이제 진로를 개척한 거고,
네.
예. 그거를 따라 하려고 보니까 이 북한은 봉건 사회에서 갑자기 자본주의도 걸치지 않고 식민지 시절을 거쳐서 직접 어디로 갔습니까? 사회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 잔재 자체가 상당히 아.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이 수정주의라는 건 뭐냐? 소련의 영향을 받는 건 수정주의.
네.
그다음에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교조주의.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조금씩 그 유입된 거를 하나로 유일사상 체계로 확립하려는 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거.
네네.
이게 바로 오이오 교시다. 그러면 오이오 교시가 북한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 그랬는데 뭐 이런 교시들은 항상 북한 내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오이오 교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북한은 아직 민주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일성 계열이 아닌 정치적 분파 숙청되긴 했지만 남노당파, 연안파, 그다음에 또 소련파, 국내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분파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여행증 없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여행증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이오 교시가 나온 이후에 이 북한의 풍경 정말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여행증 없이 이동을 하다가 이 자유를 한번 맛본 다음에는 그 자유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만이 쌓이는데 네. 이 오이오 교시가 나온 이후에 그럼 여행증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불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에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주 그럴듯한 이제 핑계를 대거든요.
네.
자, 간첩들이 준동한다.
아.
적대 계급이 준동한다. 이 사람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통행증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간첩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북한 인민들은 아 맞다 저거 받아들였죠. 하고 처음부터 강하게 지금처럼 하진 않았거든요. 어느
네.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점차적으로 가면서 빡세게 딱 조인 거죠.
네. 그래서 겉으로나마 사회주의 국가의 틀을 갖추고 있던 북한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지 못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자리를 만드는.
네, 북한은 가장 잘하는 게 사상교양 사업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정말 세계 최고급이다. 선전의 귀재들만 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보죠. 오늘의 마지막 사건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남한 사건으로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네.
북한에서 오이오 교시가 나온 그 쯤에 남한에선 산림청이 설립됐고요. 산림 녹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전쟁까지 치르면서 당시에 남한의 산림은요 매우 황폐해진 상태였거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면요. 이 북한에서는 한창 뭐 치산치수 정책 바람이 불어서요. 산 또 강 이런 거 정리하는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뭐 산에는 비록 뭐 울창하진 않아도 꽤 많은 나무들이 있었던 건 또 사실이고요.
네.
아, 근데 이 그때 남한 산림이 황폐화돼 있었다니까 지금하고 대비하면 믿겨지지 않는데 도대체 뭐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네. 일단 북한에서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불이 타고 황폐해진 것도 있었고요. 또 나무가 이제 땔감이던 시기였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숲은 무분별하게 체벌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민둥산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고요. 나무가 없는 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아시다시피 흙이 막 쓸려 내려가서 마을을 막 덮치기도 하고요. 이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거든요.
네.
나무가 많아야지 이 잘 산림이 녹화가 돼야지 그런 토사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산림 녹화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전 국토의 녹지화를 목표로요. 아궁이에 땔감 넣는 가옥 구조를 일단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춥고 밥하고 이러려면 땔감 필요하니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연탄 보일러를 개발해 보급하고요.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는 등 산림 녹지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당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산에 나무를 심은 덕분에요. 불과 40년 만에 국토가 푸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당시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뭐 민둥산의 기적 뭐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북한도 지금 뭐 민둥산이 거의 다 민둥산인데
네.
40년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신심이 생기긴 하네요.
네.
지금 한국은 산림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정말 피 타는 노력이 상당했군요.
네. 북한이 현재는 좀 민둥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잘해서 푸르른 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저도 가져봅니다. 남한의 산림 녹화 사업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마쳐야 되는 시간이 됐네요. 오늘 다른 사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한 사건으로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5.16 군사정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3 사태와 베트남 파병, 마지막으로 산림 녹화 사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비슷한 시기 북에서 있었던 국방경제병진노선하고 5.25 교시도 살펴봤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남북한의 70사건 여러분과 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